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타날 때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피부가 빛이 나므로 빛이 환하게 나므로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과 대화하였다는 그 징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일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몸이 체체해지고 정말 그 살에 윤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자는 것처럼 평안하였더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행복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고 빛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됨의 상징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힘이 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말씀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말하는 것 그 자체에서 얼굴에 빛이 났는데 새하늘과 새 땅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자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심으로 그 태양보다 더 빛난다.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얼굴에서 빛이 났는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은 그래서 거기는 밝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물리적인 태양빛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라는 그 신학자는 만일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밝아온다면 창조되어진 빛인 해와 달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악된 우리 육신, 죄의 모습을 지닌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로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믿는 자의 큰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된다. 그런데 그 2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보면은 만국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으로 인류의 종말이 오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온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저 하늘에서 새로운 땅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는 동서남북으로 3개씩 진주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여러분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외에 지금 세상에 있는 어둠에 거하는 모든 민족, 종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사방에서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막 여러 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막 인치심이 있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고 대접들이 이렇게 열려지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막 재앙이, 징계가, 막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인치심, 두 번째 인치심 이렇게 인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리고 세 번째 뭐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는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멸망하라 하면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경고. 회개하라. 말세가 다가왔으니 너희 죄에서 돌아서서 이렇게 너희에게 고난이 주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이와 같은 징계에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치심, 나팔소리, 대접들 이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나라들은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졌습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보내니까 그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동북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만일 그들에게 누군가가 가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면서 막 설교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갑자기 쓰나미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복음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을 몰랐던 거 용서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세월호 사건. 그 200여 명, 300여 명이 그냥 갑자기 그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그 차가운 물속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정말 그 억울함으로 지금도 그 사람들의 억울함과 화는 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 가운데 복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려움 속에서 오 하나님 정말 인생이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그렇게 나의 보배처럼 여겼던 내 자녀들이 내 손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다니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4절에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만국이 모든 나라가 구원받도록 디자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종말에 막 그 심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의 왕들이 누구냐 하면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싸웠던 대적하여 싸웠던 그와 같은 사람들 그 전쟁에서 그 세상의 그 사람들과 동맹하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군대와 싸워서 처절하게 패배를 보았던 땅의 임금들입니다. 땅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군사들과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곡과 마곡에서도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이 그 예수님의 군대와 싸워서 지고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의 새들에게 그 먹잇감으로서 그렇게 전락하는 그와 같은 패배를 맛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그 왕들 가운데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군대 앞에 처절하게 패배하고 나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그때서야 자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나 또는 뭐 알카에다의 그런 그 군인들이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악한 군대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그 예수님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왕들조차도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면 저 김정은이조차도 우리는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뒤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멸망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입었던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심판을 받고 그때서야 깨닫고 인간의 허무함을 깨달아 알고 자기들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미리 징계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에리안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입에서 에리안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나라를 다 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백보좌 심판 때에 믿지 아니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를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저 영원히 펄펄 따는 지옥불, 유황불 속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도록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의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은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의 빛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그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 그 집중해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군대 타고 왔을 때 그 예수님의 군대와 함께 막 대적했던 이 땅의 왕들조차도 그들조차도 패배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방언,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이 다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빛이 되게 하셨고 그럼에도 저들이 믿지 않냐므로 막판에 하나님께서 막 징계와 재앙을 통해서 이래도 안 믿겠느냐 하면서 막 징계를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마지막 영혼의 추수를 거두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주님의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은 이방인의 빛이다. 여러분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또 금년에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막 결실하지 않는다고 너무 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뿌려놓기만 해도 오늘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막 뿌려놓으면 우리 평화의 소식을 막 뿌려놓으면 사람들이 읽어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네, 예수님이 백보좌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오른쪽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머릿속에 듣고만 있다가 재앙이 일어날 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흩어뜨리는 것과 흩어뿌리지 않은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뿌리다 보면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금년 들어서부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희가 원래 그 새신자 초청 환영회 할 때 그냥 우리 성도끼리 그리고 몇 명 해서 나고나 비치 가서 아침 먹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확대되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크게 돼가지고 막 이런저런 사람이 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를 좋게 생각하고 또 그와 연결된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고도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습니다. 새벽에 그냥 우리 너무 작으니까 초라하니까 그 밤중에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래서 새벽에 1월 1일 날 6시에 우리 6명이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6명이 나는 너무 초라해서 강사 초청해서 8명이 예배드리자. 그게 강사를 초청한 목적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사람 좀 많게 해보자. 그런데 또 갑자기 송구영신으로 바뀌면서 막 확대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영화까지 보면서. 그런데 이것이 제가 금년에 저희 총신 84회 동계회 회장인데 자꾸 조그마하게 모이려고 하는데 열댓 명이 모이고 이번 주에도 3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금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붙어가지고 막 새로운 동기들이 생겨나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옆에 막 동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야 하나님이 금년에는 나에게 막 사람을 붙여줄 모양이구나. 우리 평화장로교회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찬양 사역자도 붙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김인정 집사님 이렇게 오시게 되고 두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자꾸 부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막 씨를 뿌릴 때, 그 보상 바라지 않고 뿌릴 때 하나님이 결실하고 거두게 하여 주신다. 그것을 우리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